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책 자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친구가 성경을 함께 읽어보자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보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사람마다 각자 자기 주장과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그냥 믿을 수는 없으니까 확실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속지 않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나 인간의 창조 이야기는 등도 아무 증거 없이 그냥 믿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아무런 증거나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전해진 것이 성경책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이 사람이나 특정 민족을 신격화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편집된 문서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저도 예수님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었는데요. 그 내용을 어떻게 사실로 믿을 수 있냐고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도 결국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 그런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성경 안에는 천지 창조, 홍해 바다를 가른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등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이나 여러 신들의 이야기처럼 신화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고 말하면 다른 수많은 종교의 경전들도 각자 자기의 경전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네, 진짜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흉내내는 가짜들을 만들어서 진짜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다른 신화들과 종교 경전과 달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면 올바른 믿음으로 살 수 없겠죠. 오늘은 성경책의 내용이 신화가 아니라 진실과 진리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책이 믿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책을 누가 썼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66권의 단권들을 모아놓은 전집이라고 배웠어요. 각 책별로 기록한 사람과 기록된 시대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 경전들과는 달리 기록한 사람들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단 성경 자체가 하나의 책을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략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40명의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40여 명의 사람들을 성경의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록자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 책의 내용을 본인이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기록했을 때 쓰는 표현이고 기록자는 자기의 의도로 그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쓰는 표현이죠.
네. 저도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들이 쓴 내용은 스스로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내용을 기록했다고 배웠어요.
성경 안에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쓰여진 성경 기록에는 이전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글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 7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편이 쓰여진 다윗 시대에 이미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등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구약 성경, 즉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모세나 선지자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내용이 쓰였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뜻은 인간이 그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다른 거짓 종교에서도 자기 경전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받아 적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이 사람이 지어내거나 거짓말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계처럼 듣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명령하셨거나 그 사람의 손을 조종해서 빙의된 것처럼 글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시대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거짓말로 가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경전을 일부러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생각해보니 가짜 종교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만드는 게 편하겠네요. 일단 여러 사람이 만들려면 서로 어떤 거짓말을 할지 의논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서로 지어낸 이야기가 충돌하여 교리나 내용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 성경이 가짜로 만들어낸 거짓 종교 경전이라면 1500년간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출 수 없겠는데요. 거짓말로 지어내려고 해도 서로 내용을 합의해야 하는데 기록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또 장소가 다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어요.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약 40여 명의 사람은 왕, 어부, 제사장, 정부 관료, 농부, 양치는 목동,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66권의 각 성경은 편지, 시, 시, 역사기록, 예언, 법전 등 여러 가지 성격의 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다양한 시대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글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기원과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담기에 부족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만큼 신비한 책인 것 같아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의 문체와 접근 방식으로 기록했다면 오히려 거짓말로 만들기 쉬웠겠죠. 다른 시대, 여러 사람, 다양한 문체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완벽한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조작된 가짜 경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경전은 명확한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성경책은 처음 쓰여진 원본이 없고 전부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 적어서 전해진 그 사본들만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도 존재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사실로 믿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면 그 내용이 원래 원본과는 다르고 잘못 기록되었거나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을 원본이 없는 성경을 어떻게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는데요. 생각해 보니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했던 부분에서 뭔가 이해가 된다면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누구나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성경책의 원본을 남겨주시지 않았을까요?
일단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쓰인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처음 쓰인 각 시대별로 딱 한 권의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원본이 하나만 있다면 오히려 잃어버리거나 손상되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정말 중요한 문서는 원본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본으로 복사해서 보관하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할수록 원본만 있으면 안 되겠네요.
좋은 접근입니다. 일단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원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본이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본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사본의 내용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본이 많을수록 원본의 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그렇죠? 언뜻 들으면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성경책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문서에 사실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 족보를 가짜로 위조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선 원래 진짜 원본 족보가 있겠죠? 그 족보를 누가 똑같이 옮겨 적은 사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 집안 족보를 다르게 위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원본을 찾아서 몰래 그 내용을 다르게 적어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원본을 없애버리고 비슷하게 다른 내용을 적은 책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원본을 구해서 없애고 다른 가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원본을 똑같이 옮겨 적은 사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사본까지 없애거나 그 사본도 비슷하게 가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그렇네요. 원본이 있나 없나 보다 그 원본의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사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어요.
요즘은 공장에서 기계로 하루에도 종이책을 수백 권씩 찍어낼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글을 쓰는 종이나 책이 정말 비싸고 귀중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쓰인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거 몇백 년 전만 해도 글씨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종이도 없어서 동물의 가죽이나 돌판, 그리고 나중에야 식물의 껍질을 말려서 만든 표면에 글씨를 썼다고 하죠.
오, 그럼 지금 종이에 비하면 너무나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양피지나 동물 가죽 위에 글씨를 적어서 남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렇다면 고대에는 쓸데없이 상상이나 거짓말로 여러 사본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었겠어요. 굳이 비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거짓말을 할 만큼 이득이 없었으니까요.
더 옛날까지 갈 것도 없이 중세시대만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와 같은 학자들만이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었고 심지어 책 한 권의 가격이 집 한 채 가격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거짓말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편한 세상이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거짓말로 가짜 문서를 만들려고 집 한 채 가격을 쓸 사람은 없었겠네요.
네, 물론 시대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사본들을 누가 일부러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고대 문서가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사본은 대략 600개 정도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 책은 유명한 신화인 올림푸스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은 몇 개의 사본이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사본이 대략 1500개, 신약 성경의 사본이 대략 2만 5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압도적인 차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이 위조된 문서라고 생각하려면 차라리 우리 집 족보가 위조되었을 확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성경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없던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도 다른 수많은 사본과 비교해보면 금방 들통이 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사본이 많다는 것은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것은 가장 많은 사본과 일치하는 내용이 원본과 가장 가까운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 말씀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변경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의 완결성과 종결성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만약 성경이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 추가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의 내용이 유실되거나 중요한 말씀이 삭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엉뚱한 내용이 계속해서 추가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 손상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상상이나 새로운 종교 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네요. 수많은 이단도 기존에 있는 성경책에 자기들의 새로운 교리와 또 해석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성경이 기록된 방식과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은 몇몇 사람이나 몇몇 추종자들이 만들어내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한 사본들 모두를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네, 이제 왜 사본들만으로 원래의 성경 내용을 알기에 충분한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성경책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과 비슷한 원리를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 이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의 무덤의 정확한 위치,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께서 최초로 내려주신 십계명 돌판 원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 무덤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66권 성경의 모든 원본 문서.
일단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장소라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장소나 직접 가지고 있지 못한 물건이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찾을 수 없도록 놔두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핑계대면서 성경의 내용을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원리를 발견했는데요. 본질을 담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때로는 원래의 본질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기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기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다가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받을 때에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도 사사기를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이라는 외적으로부터 구해낸 이야기잖아요.
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죠.
네, 언뜻 보면 다른 나라들처럼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겸손하게 거절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사람인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거라는 그런 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라를 구했으면 적군에게 빼앗은 금 귀걸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금귀고리로 만든 에봇이라는 옷이 사실상 자기 자신을 왕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입니다. 금귀고리를 전부 받아서 뽑아낸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의 단위로 바꾸면 20kg 정도라고 하죠. 에봇은 당시에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사제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들의 신상에는 신들이 에봇을 입고 있기도 했죠.
아, 그러면 기드온이 겸손하게 왕이 되길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이도록 했다는 거네요.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입고 있던 에봇을 금 귀고리를 빼앗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남겨놨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성스러운 물건으로 숭배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책의 원본을 명확하게 남겨놓지 않으신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 원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법궤의 실물,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나무 십자가 실물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원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물건이나 그 장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언약궤만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내용이 성경에 있었네요. 이것처럼 만약 성경 원본이 존재했다면 그 물건 자체가 우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두 분과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서 마칠 시간이 된 줄도 몰랐네요. 오늘은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책이 위조되거나 변질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믿기 어려운 초현실적인 얘기가 성경에 담겨 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리스 신화와 같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화와 달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헥토르 같은 사람과 달리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는 실제 역사적 기록에 찾을 수 있으니까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해도 믿을 수 없다고 고집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 고대 신화나 다른 종교 경전들과는 달리 성경이 현실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히려 다른 경전이나 종교를 믿는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진실로, 진리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북조선의 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모두 구원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부처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두 분은 최근에 가족이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요?
네, 최근에 주변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서 결혼식에 몇 번 참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비슷하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애제중직일은 자녀의 결혼에 눈물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있었죠.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 부모는 내 자녀를 사랑해 줄 좋은 배우자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에게나 내 딸과 아들을 시집장가 보낼 수는 없지요.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찾고 싶은 부모님 심정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무엇보다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20절은 한 청년, 누가복음 18장 18절은 어떤 관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든 구절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청년으로 부자인데다가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급하게 달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 크게 잘못한 게 있어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무릎을 꿇곤 하죠. 손색없이 살아온 인생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아쉬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평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리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진리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궁금증과 알고 싶은 열정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이군요.
부자이며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데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까지 있으니 당시 부모님들이 점찍어 놓을 만한 최고의 사위감이었겠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죠. 자,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러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올바른 대상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저마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하기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중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풀릴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사람과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이 일이 과연 성사될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고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네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맞는 질문인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선행과 고행 등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해는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다 다른 종교를 포함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자여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끄셨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 율법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두 분으로 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묻지 않고 사람과 관계된 계명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0계명의 원래 순서도 바뀌어 있는데요. 부모 공경이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 맨 처음 것인데 가장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셨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물으신 다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다 지키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청년이긴 하네요.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청년을 기특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지켰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마음과 생각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끄집어 올리면 도덕적 자신감은 전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질문했다면 그 순간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언급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먼저 언급하신 않으시는 이유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자신감으로 우쭐해 있는 부자 청년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부족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던 부자 청년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영생이냐 탐심이냐 이것을 놓고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하나만 들추어내면 우리의 실체는 바로 확인되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지 못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재물에 든 마음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씩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가지고 있다.
부자 청년에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는 재물이고 물질이었군요. 나의 사다리는 무엇인지 깊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명예, 성공, 권력, 이성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지옥의 사다리입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집착과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올바른 대생에게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으나 문턱에서 스스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재물이 무엇이라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거절하고 말았네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부자 청년의 선택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고 따를 때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참 귀하게 얻은 아들로 생명 같은 존재였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얻게 된 그 아들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기 힘든 결단을 내리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확인 후 다시 그 아들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처님 성도님들,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신뢰할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힘있게 걷다가 열두 제자만 데리고 예루살렘에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형 집행 절차가 세부적으로 기술되는데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해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주어지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 몰래 심지어 베드로마저 따돌린 채 예수님께 다가와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하면서 주의 영광 중 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의 권세와 능력을 행사해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하면 왕의 좌우편을 달라고 은밀히 청탁하는 것이군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인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이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몰두해 주님 음성을 놓치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그릇된 이해를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두 제자는 세상 욕심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직면하게 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두 제자가 요구한 것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지위는 고난을 지나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야망과 욕심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 제자는 자기들을 제쳐두고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중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지위와 관련된 일반 상식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은 높은 지위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는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반대입니다.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섬김의 모범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신앙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신앙 성장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오랜 세월 믿었어도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식적인 신앙 생활이라면 신앙은 오히려 퇴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직분이 신앙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철야 기도 후 뽑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된 것이 아님에는 분명하지만 제자라는 직분이 신앙 성장을 자동적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직분이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처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야 해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한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나 이 세상 넘어 하늘나라에서 주실 것을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맹인으로 살고 있던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보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의 힘겨운 삶이 느껴집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소외를 가져온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도 살기 위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는 삶의 터전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그러한데 일세기에는 여러 편견 속에 훨씬 더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몹시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그 이름을 알고 있어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줘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한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세울 능력 있는 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디메오가 어떤 말씀에 주목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력은 없었지만 청력까지 쇠하지는 않았기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만나는 것에 간절했을까요? 그동안 앞을 볼 수 없어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었을 텐데 이곳을 지금 지나가신다 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고 소리질러 자신을 알리는 것에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지 사람들이 조용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비난에도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은 순탄치 않네요. 이겨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자신의 소리를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이 모든 소리를 이겨내고 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집어 던질 정도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51절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확히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말이 그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길 옆에서 떠나고 싶다는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원을 말하는 바디메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둠의 굴레 속에 갇혀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이 한마디에 그 굴레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간청했던 믿음을 가졌던 바디메오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나보다 꽤 많은 것을 보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시민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왕의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멈춰 능력을 임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나아온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진리에 갈급했던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십계명의 후반부 계명을 다 지켰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그는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낙담하며 떠나갔습니다. 재물에 대한 깊은 마음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도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두웠습니다. 시간과 직분이 신앙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시각장애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과 내면의 소리를 이겨내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돌아보시도록 다윗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크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고 평생 신음하던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밝히 보는 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예수님께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과 삶의 결단은 한여름의 생수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마음과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 길은 잠시 험해 보이나 진정한 영광의 이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진리에 갈급했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가 근심하고 떠나갔음을 알려주며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멀게 할 수 있음을 엄중히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음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세속적인 야망에만 몰두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예수님과 보낸 시간과 제자라는 직분이 신앙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회복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부르짖는 믿음만이 예수님의 권능을 임하게 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